능력의 기도 1.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며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열어놓고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성령 받고 난 사람은 기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분명히 내 기도를 했는데 성령 받고 난 뒤부터는 어떤 분이 내 안에서 기도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는데도 어떤 뜨거운 것이 울컥 속에서부터 흘러나오고 눈물이 나고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말 한마디 한마디에 능력이 실립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일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연결이 됩니다. 그때부터 방언이 터져서 하늘의 언어로 기도할 수도 있고 방언이 아니더라도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막 입으로 말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사람도 열방을 위해서 비전의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겁먹고 소심하던 사람도 담대한 능력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으로는 꿈도 못 꾸던 말들이 뭐 기도 중에 흘러나옵니다. 주님, 제가 주일학교 가르칠게요. 뭐 제가 주차를 할게요. 뭐 이런 것들 말하고 나서 깜짝 자기도 놀라는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정말 그 기도대로 자기가 헌신하고 있고 자기의 인생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기도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만큼 곳곳에 기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도 사도행전에 실려있는 대표적인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23절, 24절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산헤드린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교회에 가서 그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성도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올 또 박해를 생각하면서 더욱 담대한 신앙을 갖기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어려운데 성도들이 도망가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가 희한합니다. 고난과 박해가 몰려올 때 더욱 단단해지고 영적으로 단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한마음으로 소리를 높였다는 말에서 한마음으로라는 말은 나누이지 않는 믿음으로, 일치된 믿음으로란 뜻입니다. 합심기도죠. 성경에서 언제부터 합심기도가 시작됐는가를 가만히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부터 이 교회가 합심기도를 시작한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게 된 것은 성령의 시대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구약 성경에도 합심해서 회개한 적은 좀 많았지만 이렇게 합심해서 회개와 함께 비전의 기도를 하는 것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의 열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오순절 성령을 받았고 이제는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불처럼 그들에게 또 업그레이드 됩니다. 교회가 분열되면 가장 먼저 기도가 분열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무기력해지면 교회 영적인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거꾸로 하자면 진정한 교회 연합은 기도를 통해서 올 것입니다. 관계가 부서져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팀워크가 무너져 있다면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진짜 하나 되는 교회는 분위기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들이 보니까 모두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 교회가 익숙한 통성 기도입니다. 우리가 언제 소리를 높입니까? 흥분할 때 소리를 높입니다. 스포츠 경기가 완전히 박빙의 승부로 갈 때는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우리가 월드컵 4강까지 갈 수 있었을 때 매 경기를 거의 앉아서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점잖은 사람도 소리를 지릅니다. 감정을 조용히 담아둘 수가 없을 정도로 격해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안타깝거나 너무 좋을 때 우리는 소리를 냅니다. 비상시에 너무 급할 때 우리는 또 큰 소리를 냅니다. 너무 힘들고 슬플 때 소리를 냅니다. 소리를 높여 기도한다는 것은 이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점잖은 양반님네들이 많이 살았던 한국에서 왜 이렇게 과격한 통성기도가 한국교회에 생겼겠습니까?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이 겪었던 모진 역사의 고난이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를 거치고 전쟁을 거치면서 나라가 폐허가 되고 잿더미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는 동안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한테 비상 SOS를 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통성기도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내 입 밖으로 소리가 터집니다. 불같이 터져 나옵니다. 절박한 사람은 결코 점잖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동부에서 제가 살았을 때 그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백인 흑인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이 뉴욕 도시를 위해서 드리는 콘서트 프레이어, 기도 콘서트 목회자 모임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90년대 그 말이었기 때문에 뉴욕의 범죄율이 굉장히 높아서 그 땅을 회복해달라는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모였던 때였습니다. 갑자기 사회 보던 미국 목사님이 그 기도의 피크에서 이러는 거예요. Let's pray in Korean style. 아, 한국 스타일로 식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분이 무슨 말을 하시나 가만 봤더니 모든 미국 목사님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눈을 감고 손을 들더니 Lord, Lord, Lord 할 때 주여, 보니까 주여 삼창을 하고 막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미국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어. 끝나고 나서 그 주도한 미국 목사님 나이 지긋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Where did you learn the Korean style prayer? 이런 한국 기도를 어디서 배웠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83개 그 한국에서 열린 서울에서 열린 복음화 대성회 갔다 오면서 또 오순절 순복음 기도원도 들렀다가 한국 기도를 보고 자기가 매료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 뉴욕에서도 이런 좀 기도 모임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뉴욕에 그 함께 주도하는 목사님들 데리고 한국에 몇 번 와가지고 그 배웠대요. 아, 그래가지고 이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 제가 그래서 그때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뉴욕의 범죄율이 그 콘서트 프레어, 그 기도 모임이 한 7년 동안 진행되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에 수출한 1등 상품이 삼성 스마트폰도 LG 세탁기도 아닌 이 통성기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드렸던 기도가 바로 이 유명한 통성기도입니다.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을 겪어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늘나라 우리나라 헤드쿼터로 직접 거는 비상무전 같은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 힘든 시간에 기도회로 모일 때 우리는 파티에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이벤트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사탄의 세력에 집중 공세를 받아내면서도 전진하는 주님의 군대의 긴박한 부르짖음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긴박한 연적 전쟁터에서 수없이 많은 동료들을 잃고 쓰러지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소리를 높여 하는 기도는 열정의 기도입니다. 뜨거운 기도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정이 너무 불같아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천국은 뜨뜨미지근한 기도를 들을 수 있을 만큼 한가한 곳이 아닙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는 역시 뜨거운 기도일 것입니다. 뜨거운 기도는 그 기도 안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혼이 다 들어가는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런 뜨거운 기도를 하셨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땀이 피같이 솟아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으로 뜨겁게 타올라야만 합니다.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예민한 분일수록 기도의 열정은 불같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열정이 안 생긴다?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지금 영적인 전쟁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불같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24절 그들은 하나님을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대주제라는 말은 Sovereign Lord,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그 권위를 높일 때 쓰는 호칭입니다. 지금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들이 숨가쁘게 일어났어요.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앉은뱅이를 일으키신 기적과 그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5천명이 회개한 기적과 그 이후에 사도들이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었다가 불법 재판을 당하고 그러나 담대히 복음 전하고 풀려난 사건들이 이게 하루 만에 다 일어났거든요. 24시간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는데 기적과 말씀 선포와 부흥과 위기와 또 위기로부터의 구원의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이 모든 역사 위에서 교회를 지키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체험하면서 사도들은, 성도들은 같은 감동으로 하나님이 정말 대주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삶에서 체험하는 분들은 살아있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해주시고 내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시고 내 자녀가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삶에서 조각조각 경험해 본 분들은 살아있는 기도를 합니다. 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을 설명할 때 아주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펄펄 뛰는 단어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편협한 시각을 넓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시작해요. 어려움에 봉착하면 우리가 아주 편협해지고 소극적이 되고 자기 문제밖에 안 보여요. 자기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문제보다 훨씬 큰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자기 문제도 응답하셔야 되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큰 마스터 플랜의 작은 조각뿐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신 분인 걸 확신하는 사람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 너무 잡혀 있으면 하나님도 작게 보게 돼요. 그러나 문제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천지를 만드신 크신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크신 하나님을 크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25절, 26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지금 성도들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의 시편 2편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원래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위기의 순간에 그에 딱 맞는 말씀을 성령께서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합니다. 말씀은 기도의 기초입니다. 기도가 계속되도록 이 연료를 공급하고 감동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불인데요, 그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들어가는 장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콘텐츠예요. 큰 소리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기도는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금방 맥이 빠질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는 항상 말씀의 길을 타고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바늘과 실처럼 항상 함께 갑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씀을 많이 읽어요. 설교를 열심히 들어요. 설교 시간 때 조는 사람은 기도 시간 때도 줍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의 자리에 항상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묵상해서 그것을 자신의 마음과 머리에 가득 채워 놓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축적된 말씀에 불을 붙이기 때문입니다. 그 축적된 말씀 중에서 여러분의 그때 상황에 필요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탁 터지기 때문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말씀을 사랑해서 읽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찾습니다. 말씀은 기도에 자신감을 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기도의 물결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완전히 가득가득 차면 기도가 퍽퍽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말씀 속에 성령의 불이 막 붙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계에서 젊은이들이 장난삼아 쓰는 말이 있었어요. 오말기, 오직 말씀과 기도인데 이 간단한 기본기가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학교에서부터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이 작은 목회를 하든 큰 목회를 하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자기를 딱 붙들어 매놓는 기본 엔진이 돼야 어떤 목회를 해도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잔재주를 부리면 목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집사님, 순장님,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의 기본기가 딱 잡혀야 어떤 사역을 맡겨도 여러분은 평생 그걸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충만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벌써 힘든 상황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말씀의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 기도를 합니다. 일단 사도들이 석방되기는 했지만 이제부터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놀랍습니다.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긴박한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비서처럼 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었다면 성도들은 지금 당장 이 핍박을 멈추어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는지 그 인도를 기다렸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지금 여러분이 직면한 그 급박한 상황을 당장 치워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를 엿줍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도 그 힘든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이,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약속의 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한 달 만에 지금 성도가 300명이 늘어가지고 2부 예배, 3부 예배 벌써 앉을 자리가 없고 주차가 너무 힘들어서 아 이게 좀 급하게 찾아야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제가 기도할 때 희한하게도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조급한 기도가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급한 거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향해 갖고 있는 큰 마스터 플랜 중에 건축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 위기는 이게 아니고 더 큰 한국교회 위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급박하게 누르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텐데요. 사실은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이 문제를 치워달라고 하지 말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시편 오늘의 본문 25절에 보면은 시편 2장의 말씀을 인용하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는가? 어찌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가? 26절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여기서 열방과 세상의 군왕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로마 정부입니다. 관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종교 지도자들이고 족속들은 그들에게 선동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입니다. 이들이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악한 자들의 음모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라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27절, 28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이 이미 천년전에 다윗에 의해서 예언되었다는 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다른 점이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왜 나만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나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던 거냐라는 그런 자기 연민적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나쁜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림에 밝은 색만 써서 그림이 완성되겠습니까? 검은색 물감도 써야 그림이 완성이 되듯이 내 인생에 좋은 일만 가지고 있으면은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구름도 허락하시는데 중요한 건 마지막 결론이 어디로 가는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천년 전에 한 다윗의 예언 말씀이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정확히 들어맞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말씀을 많이 축적해 놓고 기도를 많이 축적해 놓으시면 성령께서 말씀과 여러분의 현실을 딱 연결을 해 주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과 내 현실의 커넥션이 막 일어나면서 놀라지를 않습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거군.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섭리의 퍼즐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맞추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잠시 힘들어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 공사가 진행되질 않아요. 여러분 길 지나다니면서 공사 안 끝난, 공사하다가 그냥 놔버린 건물 본 적 있습니까? 너무 흉물스럽습니다. 그 공사는 끝까지 진행되었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사는 끝까지 가야 돼요. 그것을 끝까지 가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은 상황이 안 좋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 요한을 체포하고 교회를 핍박해서 상황이 안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뻗쳐나가게 될 것을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이 모든 게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그림을 동시에 놓고 보시는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끊어서 봐요. 요셉이 만약에 어렸을 때 노예로 팔리는 그 장면만 끊어서 봤다면 절망입니다만은 총리 대신까지 가서 애굽과 주변 나라들을 구하는 그 장쾌한 하나님의 메스터 플랜까지를 섞어서 봤을 때 그 고난마저도 꼭 필요한 검은색 물감이었던 거예요. 그 커다란 주권적인 눈을 성령께서 보여주셨어요. 27절에 보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합세했다 그랬어요. 원래 친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서로 손을 잡았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로 친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서로 손을 잡았어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이방인 로마인들 친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았어요. 정상적으로 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연합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악한 무리들의 결집에 하나님은 전혀 놀라지 않으셨어요.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이들의 악한 하나됨을 예측하고 계셨습니다. 발람과 발락의 악한 연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듯이 헤롯과 빌라도의 악한 연합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28절에 그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었어요. 아들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원대한 일을 위해서 이 악한 음모자들도 다 사용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깜짝 놀란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로마에게 끌려간 사건이 아니고 더 큰 힘이 계셨고 그들의 음모도 아셨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당히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구원 계획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들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들은 핍박을 당하면서 이 핍박을 치워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굽어보시옵고라는 말은 consider 이 상황을 심각하게 고려해달라는 말인데 이 상황으로부터 자기들을 구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을 뚫고 나갈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오히려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군대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적의 핍박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더 큰 공세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에 처했으면 그 힘든 데서 좀 빼달라고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좀 더 쉬운 대로 배치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피하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에 맞는 사명을 달라고 일의 강도를 낮춰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 강도를 이길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이 고난의 사명으로부터 좀 강도를 낮춰달라고 도망가면 여러분의 능력도 그만큼 낮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한다면 이 고난을 뚫고 나갈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파이팅 넘치는 기도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두려움을 혼동하면 안 돼요. 저 같은 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겸손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by my spirit,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랬어. 진짜 겸손한 사람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성령의 힘을 믿고 yes sir 하면서 순종하는 걸,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능력과 축복을 원하면서 사명에 순종하지는 않아요. 순종이 없는데 어떻게 능력과 축복이 임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직면한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문제로부터 도망가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문제를 하나님의 거대한 시각에서 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 교회는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고난도 뚫고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초대교회가 결코 멈추어들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함께 담대한 하늘의 기도를 했던 것을 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압박하고 들어오는 마귀의 세력이 붕괴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